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그 원 역사의 마지막 주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언어의 분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온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는 온 열방 민족들의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자, 성경의 원 역사로 볼 때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민족의 분열, 언어의 분리까지가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류 전체 역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이후로는 이제 각 민족들로 분산이 돼서 역사가 이제 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그 교육을 통해 배운 이 세상 역사들이 보여주는 사건들과 이게 잘 연결이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이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나갈 때 좀 더 사실성 있게 묵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연대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한 세계사 연대에서 이게 다윗 시대쯤 가면 이게 서로 충돌이 없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원역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시대, 그리고 사사기까지 여기 이제 이견들이 많아서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가야 되죠. 보편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던 시기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솔로몬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가면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경 연대들의 그 뼈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연대와 고고학을 통한 세계사에서 언급하는 연대들이 이 원역사 속에는 이제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고고학 연대를 기준으로 이 성경의 연대가 과연 맞나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연대를 기준으로 뭐 다윗의 연대 같은 경우는 뭐 고고학적 연대나 거의 다 맞으니까 그 성경이 제시하는 연대를 기준으로 이걸 거꾸로 우리 추적해 가보면 고고학을 통해 발견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아, 어디쯤 속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고고학이라는 것도 이게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하는 방법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발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어떤 역사의 틀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믿음을 더한 거고 거기에 이제 모든 자료들을 맞춰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능통한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별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그랬던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사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원문을 적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복사되는 게 사본이잖아요. 근데 이 사본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본이 진짜냐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같은,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사본화된 그런 이 사본의 개수가 발견된 게 24,643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기록 연대가 있는데 그 원본의 사건보다 예를 들면은 뭐 AD 40년에서 보통 100년에 벌어진 사건이 신약 성경의 그 사건들인데 그 원래 있었던 사건보다 처음 이렇게 원본과 사본이 기록된 시기가 최초의 사본 연대가 지금 AD 125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과 뭐 최초 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이 기록된 사본과의 시간 차이가 한 25년 정도밖에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능하면 그 사건이 벌어진 때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게 그만큼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그랬다, 200년 전에 그랬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역추적해서 적는다고 하면 아무리 역사적인 고증을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만큼 정말 정밀한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는 사실 없죠.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경우는 불과 25년 후에 이제 적혔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그만큼 사실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원문 기록 연대가 이제 BC 1440년에서 BC 한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최초 사본 기록이 지금 BC 12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은 뭐 1400년대 BC 뭐 그때부터 벌어진 사건들인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이제 BC 125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구약 성경의 사본 수가 현재 한 500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번역 사본이 뭐냐면 AD 900년경의 맛소라 사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료였는데 그런데 1947년경에 발견된 사해 사본의 경우 이거는 이제 그 기록 연대가 지금 그동안 AD였던 기록 연대가 BC로 넘어갑니다. 이거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죠. BC 335년에서 뭐 AD 107년 정도 사이에 적혀진 거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 정확히 발표되기는 1954년 이 베두인 목동이 이 우연히 BC 125년경쯤에 만든 사해사본을 발견함으로써 원본과의 차이가 한 275년이 이제 좁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4만여 개의 사본 조각들로부터 한 500여 권의 책이 구성이 됐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구약성경이었고요. 에스더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약성경 전체가 발견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해사본과 천여년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그 맛소라 사본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봤더니 이 둘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사본이 많고 그 사본끼리의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원본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사본되었다. 그러니까 원본과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훨씬 처음 적혀졌다고 추정되는 그 원본에 가깝게 기록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정한 기록만 봐도 이전 고서 검증법으로 살펴봐도 이건 정확한 사실이었다라는 게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고서들, 오래된 책들의 경우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그 시학, 이거는요. 사본이 겨우 다섯 권밖에 없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 같은 경우는 열 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은 여덟 권, 호모의 일리어드는 이게 좀 많아요. 643권으로 그나마 가장 많은 거고, 플라톤의 테이테토스, 이거 같은 경우는 열다섯 권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이 사본과 원본의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커요. 거의 500년에서 보통 1200년이나 지나서 이게 사본화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이 진짜 확실한 뭐 역사인 것처럼 세계사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구약 성경의 경우 사본수가 5000권에 원본과의 차이가 200에서 4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신약 성경의 경우 사본수가 25000권이나 되는데 원본과의 차이도 불과 뭐 한 50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원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수메르나 또 이집트 문명들의 그 발달 상황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봐야지. 그렇게 불안하고 몇 개 되지도 않은 원본으로부터 가졌던 한두 개 발견된 그걸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찾아가면 답을 못 찾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또 다시 살피는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 연대기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무슨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에 닿는 엄청난 건물을 지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증거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바벨탑은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벨탑의 규모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 그 의도라는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이었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짓을 반복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살려는 불순종의 길, 그 죄악의 길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 또 갈라지고 말았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런 사람들을 둔다면 결국 홍수 이전에 심판받았던 세대가 떠오르죠. 홍수 이전 세대와 같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심판을 받는 자리. 불과 1600년 정도 만에 그렇게 심판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이들의 언어를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나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빨리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다른 문화, 다른 가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봐도 자신들이 가지는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것을 다르게 막 거짓말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결국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각자의 문화가 생기고 각자의 어떤 그 삶의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관을 지켜가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특히 이제 배부른 나라들에서 이 동성에 대해서 공인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는 곳, 각 민족의 문화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동성애가 완전히 죄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가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거꾸로 동성애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다 인정을 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벌어지는 거고 홍수 심판으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른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걸 바르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배부른 민족들이 뭐 소수민권, 인권이 어쩌냐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네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정들을 이 막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다는 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나뉘고 생각이 나누어지면서 결국 그런 한꺼번에 무너지는 바벨탑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입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 등지에서 16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1만 2,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그러니까 그 유럽과 미국 땅 70% 이상이 동성결혼 괜찮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떠냐?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뭐 퓨 리서치 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지리아는 98%, 가나, 세네갈, 우간다는 96%, 케냐는 90%.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의 이런 퍼센테이지가 동성애 수용 불가 이걸 분명히 주장하고 있고요. 이집트는 95%, 튀니지는 94%가 부정적인 반응이고 요르단은 97%, 팔레스타인은 93%, 레바논은 80%, 터키는 78%가 동성애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동성애를 아프리카의 전통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거 서방 세계로부터 들어온 이건 악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죠. 그러니까 동성 애자들 간의 그 성행위가 아프리카 대륙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독교계 인사들의 동성애 반대 입김도 그래서 아주 강력하죠.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간다는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최고 사형에 처할 것을 논의하고 있고 이미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말라위는 동성애자에게 최고 14년형, 잠비아는 동성애자에게 최고 14년형 징역형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잘 사는 걸로 따져서는 아프리카가 정말 가난하게 살지만 뭐 그게 어떤 의도로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만약에 저런 식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뭐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율법인 그 샤리아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태형, 구금형, 물론 이제 최대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동성애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단정을 하죠. 이집트 등 뭐 몇몇 국가의 경우는 다른 법률을 이용해서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보급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했던 아랍의 봄의 그 영향으로 중동 내에서도 자신의 그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성애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뭐 이 온 세계가 뭐 거기에 그냥 박수치며 환영하는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만약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생각이라기보다 사실 뭡니까? 한 욕심에 하나 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위험할 텐데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서로를 보고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잘못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더욱 나서서 이런 이 온라인의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터넷을 통해 선한 것들이 그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많은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또 전도의 그 복음의 터다 사명 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지런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되기 전에 바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정된 후에는 그 결정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결정이 돼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것이 바르게 말씀의 가치대로 고쳐져야 그 다음에 이게 법제화 됐을 때 바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풍요한 축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욕정과 욕심과 음란의 이 뿌리를 둔 이런 거짓된 이런 법들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이젠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홍수 이후 불과 100년 정도 만에 벌어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볼 때 홍수 이후 후손들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그걸 생육하고 번성해 갔겠죠. 그런데 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또 그 다음 자녀들을 보면 알듯이 그들은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그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남부 지역인 수메르 지역 쪽으로 이제 강들이 많은 그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차츰 삶의 안정들을 취하면서 자꾸 보다 이제 넓은 지역으로 확장을 꿈꿨겠죠. 그렇게 홍수의 첫 세대는 점차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삶이 살만하면 삶이 안정되면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것보다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배부른 범죄가 많은 거죠. 음란과 욕정과 전부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배불러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능의 욕구를 채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점차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자신의 욕정과 욕심과 음란과 그런 걸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11장 창세기 11장 4장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원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 뜻과는 그냥 쫙 읽어봐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직역을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뜻하는 의미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바벨탑을 건축한 1차적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욕정과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거기 담긴 거고, 다시 말해서 내 느낌과 감정이 원한 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이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라는 것이지만,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 하나 되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욕정과 탐욕과 음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단체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한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이 음흉한 음모를 가진 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건데, 이런 저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 코드가 맞으니까, 마치 하와가 사탄에게 그 거짓말을 들을 때 그게 이제 자기 코드와 맞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바벨탑 사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것에 뭔가 이게 분출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금세 하나가 돼서 그런 죄악된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택한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드리라 한 제사의 방법이 있었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렸고, 근데 가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의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금은 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인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분해서 가인이 씩씩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죄의 문이, 그런 마음이 네 안에 도사리고 있다도, 널 지배하려고 해도 너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그 마음들을 다 다스려야 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듣고 알았음에도 자신의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감정, 느낌, 욕심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길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겠다고 모인 이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와 더불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가인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겠다라는 거였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의 뜻이 원래 그 혼란, 말의 혼란 이런 뜻이 있는데, 고대 아시리아에서는 이 바벨을 뭐라고 사용했냐면 신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벨탑은 인간이 그 신의 문을 열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기회를 받아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럼 좀 더 과거보다 발전하고 또 나아지면은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돼서 이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앉고 모든 사람들 위해 자기가 군림하려는 그런 사탄의 목적이 또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날마다 듣고 읽고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날도 이 요즘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보험금 타겠다고 결혼하고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삶,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이 삶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삶의 이순위가 돼서 하루 삶이 뭐 바쁘든지 지겹든지 또는 뭐 어디를 놀러 가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본든지 뭐 운동 경기를 본든지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경은 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1년 내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날마다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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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핑계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셀 모임을 통해, 또 리더들과 지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계속 전해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동생 아벨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런 불순종의 삶,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제2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가 보내받은 내 삶의 더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마다, 아니 2, 3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셀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삶의 제2순위가 되어 다른 어떤 하찮은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써 하나님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즐거움들 끝에는 지옥이라는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자들로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